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마음에 담아두었던 걱정과 염려도 있고 아무에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도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불러도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힘들 때 불러도 되고 눈물 날 때 불러도 되고 기쁠 때도 불러도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이름을 마음 깊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언제나 기도 들으사
믿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
기도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하늘이 높아지고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고 영적 열매도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지금 온갖 폭염과 폭우, 지진, 기근,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가꾸고 주님 명령대로 잘 다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질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북한의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회복되며 사회 질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사랑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내산 40일 기도를 통하여 회개와 영이 회복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 되며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이 모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쁜 구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위한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내산 40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노트 활용하고 계시지요? 이 기도노트 활용하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저도 어제 2일차 기도 제목을 적고 다섯 가지를 적고 기도를 했는데 그중에 오전 중에 바로 두 가지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으로 주님 저의 이 악필을 용서하시고 아주 깨알같이 한 열 가지 적으면 두 가지보다 한 네 가지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40일 기도 노트 활용하셔서 정말 풍성한 열매, 기도의 열매들, 기도의 응답들 받으시는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기도회가 오늘 저녁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청춘대학이 9월 3일 목요일 날 11시에 본당에서 개강합니다. 지난번 광고 들으니까 주변에 많이 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전달해 주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스마트폰 활용교육 2기 모집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상임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홍익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 연주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또한 홍익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윤상임 권사님에게 문의 및 신청해 주시고 교회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리와 주방 관리하시는 좋으신 분 기도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근 초등학교 주차가 9월 6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차장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동아리 신청을 위한 첫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고3 축복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교직원 수양회로 전 교직원이 다 수양회를 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광고하실 때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참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신약성경 58장 언저리 근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이 부족한 피조물의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또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길 원하셔서 삶의 열매 맺게 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의 이름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다른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보에 이미 올라가 있어서 그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소회는 이따 기도하기 전에 찬양 콘티 이야기도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함께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 아내한테 집에 굴러다니는 그 유자리 먼차가 있길래 여보 나 이거 갖고 가도 돼? 이렇게 말했더니 얼마든지 갖고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기 직전에 그 따뜻한 유자리 먼차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찬양을 드리려고 왔을 때 아 립싱크 해야 되겠다. 입을 벌리면서 속으로 내 영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이따가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할 거거든요. 집사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찬양 겁나 크게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무리를 걸을 저도 처음 불러보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제 설교 오늘 아 정말 주님 이걸로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들을 잘 깨닫고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제가 마치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것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서요. 절대 오늘 설교는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에게만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고 제가 혹시나 이렇게 하더라도 아, 이 앞에 이재찬이가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꼭 그렇게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카이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스카이다이빙은 절대 못 해봤고요. 그 패러글라이딩은 살면서 딱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단양에 가면 그 무슨 그 산 정상에 있는 카페 뭐 그런 데가 있고 패러글라이딩을 달려가지고 샥 뛰어내리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번지점프를 해보신 분 정말 죄송한데 혹시 이렇게 약간 어깨라도 움찔 해보시면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번지점프의 정의가 수십 또는 수백 미터의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추락의 긴장감을 즐기는 스포츠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추락의 긴장감을 어떻게 즐긴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제가 살면서 실명을 얘기하면 좀 그런가? 땡땡월드 그 자이로 드롭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참 경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올라가가지고 바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덜덜덜덜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때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덜커덕 해가지고 떨어지는데 아, 그 회개하고 경솔했고 저의 자신을 아주 한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처음 뛸 때하고 두 번, 세 번 뛸 때의 그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항상 처음이 어렵지 계속 뛸수록 쉽게 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에도 번지점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믿음은 번지점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번지점프를 할 때 사람들은 안전한 장치들이 자신의 몸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립니다. 그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뛰어왔을 때 아이가 뛰어와서 아빠한테 딱 안긴다고 했을 때 옛다 하고 옆으로 피해버리는 아버지가 없듯이 큰일 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뛰어내릴 때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릴 있는 경험이 믿음의 번지점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과 이적들을 매우 긴박하게,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16장이라고 하는데 긴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적과 권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이 땅에 이미 오셨음을 보여주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매우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데와 같이 아주 좋은 모델로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듯이 갈릴리 호수는 매우 넓은 호수입니다. 지름의 폭이 12km, 길게는 20km. 그래서 호수라고 하기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저희 초겨울에 광고 들었잖아요. 그 적금 들으셔라. 그래서 예루살렘 가자. 할렐루야. 아멘. 저도 열심히 적금 들려고 하는데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네, 꼭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꼭 가보고 싶은데 사진으로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12km, 20km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간 곳은 거라사라고도 하고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성경에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전라남 도, 목포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더 넓은 지역을 뭐 가다라, 거라사, 지방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맞닿은 항구 거기를 가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수를 가로질러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에게 시달리면서 나쁜 의미로 시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크러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만지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매우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자마자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 잠이 금방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38절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배를 타고 주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물은 배의 뒤쪽 편을 말하잖아요. 앞쪽 편이 이물이고 뒤쪽 편이 고물인데 그 고물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관찰해야 될 사실은 이 넓은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보면 5장에 바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호수를 건넌 다음에 가셔서 하신 일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낫게 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이제 돼지떼에게로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가 몰살해버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를 타고 힘겹게 그 밤중에 노를 저어서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만나고 치유하시고 돌아오신 거였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나 그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38절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라는 장면을 보면서 이 표현을 보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했고 시장하시면 먹을 것을 드셔야 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교훈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휴식은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쉬는 것을 그 무기라고 생각 안 하고 죄악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잠은 죽어서 자자. 제가 그 아주 좋아하는 제 후배 사역자 중에 한 명이 SBS PD 출신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잠은 죽어서 자자. 잠은 죽어서 자자. 해내라. 할 수 있다. 해내라. 들을 때는 은혜스러운데 하다 보면 토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언제 한번 제가 설교 때 인용을 했더니 그것을 첫째 아들 녀석이 듣고 잠은 죽어서 자자 이러면서 밤새 연습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괴롭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나는 젊어. 그리고 아빠를 힘들다 그러면 늙어서 그래. 이런 경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탈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탈진이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지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내 부담감으로 끌어안고 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탈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항상 어느 누구도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바쁜 사역 중에 쉬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쉬셨는데 제가 뭐라고?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하면 된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갈릴리 호소를 건너는 항해가 말씀을 살펴보면 날이 저물 때 떠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는 야간 항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밤에 떠나셨냐?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나일론 그물이 발생된 것은 수십 세기 후입니다. 그때의 그물은 무명으로 짠 그물이어가지고 아무리 시력이 나쁜 고기도 그물이 있네 하고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언제 잡아요? 밤에 잡는 것입니다. 안 보일 때 고기를 잡는 것이고 바람이 불지 않는 매우 평온한 상태가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항해를 떠났고 매우 어쩌면 그 항해 상식적으로 택해서 이 시간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했기 때문에 그때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은 그나마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 배에 그런데 예수님하고 누가 탔어요? 제자들이 탔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프로 어부들인 것이죠. 배와 물의 전문가가 적어도 몇 명 이상 되냐? 네 명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최소 네 명이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뭐 이런 이들은 야간에 배를 항해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부들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타신 배에 닥친 것입니다. 그러자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게 점잔하게 써서 그렇지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 흉내는 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마 발로 저희 아내를 너무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절대 저희 아내는 착하고 좋은 장로님 딸입니다. 아주 훌륭한. 한 번은 일어나라고 발로 이렇게 빵 차면서 일어나라. 지금 잠이 오냐? 이런 식으로. 마치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살려주세요. 예수님하고 점잖게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규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왜냐하면 지식과 상식이 있으니까요. 풍랑도 만나봤고 그러나 통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말로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속편하게 잠이 오신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좌절감 속에 던진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 아들에게 주님 오늘 시험 안 주시고 대학까지 프리패스로 가게 하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동시 모의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홍익의 자녀들도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엄혹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시더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고등학생들은 시험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험 안 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 풍랑이 전혀 없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 풍랑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기도 하죠. 도대체 우리를 왜 안 쳐다보고 계세요? 왜 우리를 그냥 냅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 지금 자고만 있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야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때로 한탄의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한탄의 기도를 넘어서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니까 깨어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는 광풍의 소리 때문에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깨우는 소리에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꾸짖다라는 말은 바람과 물결을 인격화한 표현입니다. 사물에 대해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인격화한 표현이에요. 즉 성난 파도하고 풍랑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이 성난 파도와 풍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갈릴리 북쪽에 있는 바다의 온난기류와 헬몬산의 한냉기류가 만나서 회오리가 되어오는 돌풍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만큼은 자연현상의 뒤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꾸짖으셨다라는 말을 여기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자연재해에 악한 세력이 뒤에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악한 세력이 뒤에 있어서 인간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잠잠케 한 뒤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을 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는가? 잠을 깨워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책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꾸짖을 책자에다가 바랄 망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직역하면 책임을 묻고 바란다라는 의미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당연히 기대했던 바를 어겼을 때 꾸짖는 맥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책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뭘 바라시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새번역으로 40절을 읽으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이슈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셨다는 믿음이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절 부분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부분을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이런 표현은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겨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어째서 가만히 계십니까?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한 건 믿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감사란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감사의 개념을 다시금 정립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왜냐하면 쫙 펴다, 항복하다, 감사의 뜻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즉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것은 절대 나쁜 믿음이나 부족한 믿음이 아닙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기대하시는 바, 책망하시는 뜻에서 책임을 묻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 준 다음에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은 놀라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풍랑이 그렇게 치는데 무서워하는 반응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험을 치는데 속에서 두근두근 안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언어 영역, 영어 영역, 수립, 탐구 영역 맞이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반응 자체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뭐냐면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감정, 이 느낌, 두려움 자체를 책망하신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마땅히 구원하실 만한 그분을 만났을 때만 두려워하라. 이 거룩한 두려움은 좋은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 너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안 좋은 두려움이다. 느끼지 말아야 될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느끼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은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하는 이 사로잡힌 두려움은 안 좋은 것이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죽을 것 같이 놀랐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은 거짓의 영, 마귀가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 즉 하나님을 더 묵상하면 더 바라보면 더 바라볼수록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측면은 믿음의 정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관점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니라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번지점프할 때 밑에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면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영상은 막 안전장비를 체크하자마자 앞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슝 하고 가평에 가면 있다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청년들하고 하면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만약에 기회가 준다면 끝까지 거부하고 싶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즉 제자들은 어디를 보고 있었냐? 자신이 처한 어려움, 풍랑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커 보이므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당한 상황과 그 어려움이 너무 긴급하고 심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은 염두, 머리 앞에 안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 염려만 머릿속에 가득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달이 태양보다 큽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달이 얼마나 조그만한지 태양에 비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거리에서 주는 그 효과 때문에 달이 태양을 가려버린다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은 바라봄의 문제요, 무엇을 쳐다볼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하고 한 배에 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되는 수가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을 보느라 여전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 때문에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응급실에서 어떤 아이가 팔이 다쳐서 꿰매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와서 의사 선생님이 꿰매시는데 아이가 막 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도 꿰매니까 그 앞에 누구를 있게 하냐? 엄마가.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봐. 저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저희 둘째도 집에 문틀에다가 그네를 누가 줘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그네를 이렇게 태운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어릴 때 그 그네를 타다가 지 형이 두 살 터울인데 예뻐한다고 밀어주다가 세게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틀에 손가락이 이렇게 손톱이 탁 돼가지고 손톱이 촥 들려버리는 그래가지고 와, 그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손톱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소독약을 붓고 이렇게 하는데 아기는 울어 제끼고 그때 이제 엄마 봐, 엄마 봐. 저보다 저의 집사람은 훨씬 더 위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는 막 같이 울고 막 이럴 사람이지만 아내는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전혀 우시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그 귀 수술할 때도 저는 아빠 간호 선생님이 아빠 놀라지 마세요. 아기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하는데 마취제를 아빠 보고 직접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아기 목 안으로 쏙. 그래서 쏙 넣었더니 진짜로 입 벌리고 눈 뜨고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빠 놀라지 마세요. 아기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간호 선생님. 저는 나와서 팍팍 울고 있고 집사람은 옆에서 웃고 있고 괜찮아, 괜찮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즉 누구를 바라보느냐. 저는 아기만 바라봤고 그 아기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냐.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봐. 엄마를 바라볼 때 그나마 좀 진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보는 측면이에요. 즉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예수님, 예수님. 40일 시내산 기도회 할 때도 기도 제목 생각 안 나는데요. 할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 스스로 해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 해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40절 한 번만 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이 좀 더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표현이 있냐? 아직도라는, 성경 한 번만 띄워주세요. 아직도라는 말에 있습니다. 저기. 너희가 어찌, 어찌,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아직도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이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고 함께 하시는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과 동역을 했다면 마땅히 사용해야 될 믿음에 흡족할 만한 수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을 텐데 너무 당황해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아, 왜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돌보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믿음이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문제 앞으로 끄집고 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더 기대하는 수준은 어떤 것이냐? 오히려 제자들 보고 풍랑을 꾸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수준은 예수님을 문제 앞으로 모시고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다야 잠잠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다야 잠잠해라 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의 자발성과 능동성이 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17절부터 20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 나가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가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중에 귀신 쫓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할 건데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결국 나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면 좋겠는데 저라고요. 여러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악벗은 형. 여기 자매님들밖에 안 계시니까 형제여를 굉장히 약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형제여는 그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자녀들,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요. 맞습니다. 형제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늘과 땅의 증인이 된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성령 받은 지금의 제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인 하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바람과 거친 파도가 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 아들 오늘 아침 가면서 뭐 말만 해도 알았어, 알았어 고개를 팍팍 숙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는 또 어제는 고3 아들 수능 접수하는 날이어가지고 교육지원청 모시고 가가지고 잘 접수하십시오 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오만 비율을 보든 오만 비율을 맞추는 제가 회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김여심 여사에게 또 작고하신 아버지 이태백 옹에게 굉장히 내가 짜증을 많이 부렸구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아주 그냥 회개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삶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세찬 풍랑이 인생 가운데 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질병의 세찬 풍랑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사업이 힘들어서 하시는 일이 힘들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요? 의문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뜻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배가 풍랑을 만난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최고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자고 우리 같이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채우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받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아멘이 쉽게 나오십니까? 어려우시죠? 잘 안 나오시죠? 아멘이어야 되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저와 여러분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거는 굉장히 크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 왜 그거에는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걸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별을, 우리 인생의 별을 결단껏 떠나지 않으시는,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 주무시는 분이 내가 깨우면 일어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 이것도 같이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를 의심할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주님, 이거 기도해도 돼요? 높은 산아 낮아질지어다 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해라, 풍랑아 잠잠해라고 제가 감히 기도해도 됩니까? 주님의 의도를 물어보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말이니? 이렇게 표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명령하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문제가 산같이 다가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 번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때 아멘 우리 세 번 크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낮아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하십시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 수첩에다 저도 그렇게 적을까요? 내가 무서워하는 거 뭐야? 시험이야? 수능이야? 아이의 진로야? 장래야? 낙심이야? 애가 낙심하면 어떡해? 이런 걸 무서워하는 거야? 아, 거기에 예수님 어디 계셔? 기도 노트에다 저도 그것을 다 적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누굴 쳐다봐야 되는지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다고 한 찬양 있잖아요. 원래는 무리를 걷는 자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 불러봐가지고 못하게 했었어요. 주가 일하시네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먼저 주님의 이름을 잔잔하게 부르시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리고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리고 무리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나오니라. 오늘 말씀을 제가 미리 설교를 보내드린 것도 아닌데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아 주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군요. 주님의 이름이 저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들을 바라보았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무리를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군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찬송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더 믿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두려움의 현주소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두려워하는 것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조명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놀랍고 위대하며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영화로움 앞에 압도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에 의지를 믿고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듣고 묻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문제와 같은 어려움들 통증들 질병으로 신음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앞에 나사렛 예수 성령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음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홍익의 가족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악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미래, 아버지 하나님 암담한 현실, 은밀한 죄악들, 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주님 너무나 두려운 것들이 많은 것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열어주신 영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보내어주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비추어주시는 그 빛과 같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그것들보다 문제들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꾸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산아 낮아질지어다 담대하게 기도할 줄 아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선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홍익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등학생 전체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모든 고등학생들이 동시에 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아이들의 손과 그 아이들의 마음과 그 아이들의 지혜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홍익의 모든 자녀들 학업 가운데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지식과 청명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시험 보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도하는 지성은 그냥 보통 공부하는 지성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이는 세상에 예수님의 기적의 증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두 손으로 생각하시면서 한 손으로는 우리 그렇게 고등부 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손으로는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사랑방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특별히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집중치료실로 들어가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도무지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돌파구를 열어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면서 각자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동시 모의고사 중에 있는 우리 고등부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식과 총명으로 함께 해주시고 시험 보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병상 중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모든 방법을 사용하시고 의사의 손뿐만 아니라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호흡을 힘 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증 수치들을 내려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염증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와 성령의 이름을 명하노니 온전히 깨끗하여 지어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우리 안에 두려움의 현 주소를 낱낱이 살펴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나라고 결단하며 주님, 바다야 낮아져라, 바다야 잠잠해라, 산들아 낮아질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압도적인 주님의 어미로우심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외치는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험 보는 가운데 주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일으키시는 것을 기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염증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각자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주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작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선택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또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내가 할 바를 선포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홍익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